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요한복음 안에는 여러 개의 내러티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전청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쭉 기록할 때 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시면 그냥 사건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사건만 기록을 했는데 성전청결 사건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다 청결케 하셨다.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쏟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 사건이 나오고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란하고 비난을 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자신이 왜 그 행동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덧붙여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그걸 사흘 만에 짓느냐 했을 때, 이 뒤에 다시 부가 설명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청결 사건은 앞부분에는 사건에 대한 설명, 사건에 대한 묘사가,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어떤 사건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게 붙어 있으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가 용이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도 이것도 내러티브인데 38년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도 보시면 지금 읽은 이 14절에서 16절까지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를 간단하지만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 사건에서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맨 끝에는 주님께서 직접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꼼꼼하게 좀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은 장소가 어디냐면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연못가가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참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원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었죠. 거기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이상 거기 누워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성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누워 있던 사람, 오랫동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설명하신 거죠. 14절 중간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느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는데 고쳐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 더 심한 형벌이 뭘까요? 그럼 38년 동안 아픈 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 뭘까요? 39년 아픈 거?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죄를 더 범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묘한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읽으면 마음속에 반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령 지금이 현재 내가 질병을 갖고 있거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절반은 그렇다, 절반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직접 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즉결 심판을 받아서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참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죄 정말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도 멀쩡하게 건강에 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보자면 원래 하나님은 질병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부부간의 불화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가 직접 범했건 아니면 내가 간접적으로 그 영향권이 있건 여하튼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이 병자를 앞에 놓고 죄, 질병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상을 들고 가니까 자기가 있던 침상을 들고 가니까 너 그렇게 하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죠. 반면 지금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상 들고 가는 게 지금 죄여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살았던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첫날부터 쭉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이면 그냥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숨은 붙어 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이지 38년 동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이 사람은 여지껏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안식일도 수없이 많이 지냈지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프니까.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안식일이 있었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느냐? 왜 네가 목숨은 붙어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지경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게 다죄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싹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뭐 직접 죄를 지었건 아니면 간접적으로 죄 영향권에 있던 여하튼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형벌, 그 형벌로 인해서 죽을 것처럼 지내야만 했던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유대인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유대인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다. 형벌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신경을 써서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여지껏 행했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게 죄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안 범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가서 곧장 죄를 범합니다. 이 사람이 곧장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서는 자기를 보치는 예수다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곧장 죄를 짓는 거예요. 곧장.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가서 곧장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참 죄의 형벌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었는데 그 해방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성전에 갔다가 죄 지으러 간 겁니다. 또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겨났을까요? 더 심한 것이 생기겠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곧장 했던 행동도 죄를 짓는 거. 그리고 여지껏 살면서 지었던 죄보다 가장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으니까요.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걸 아마 간접적으로 전해 듣거나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곧장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여지껏 범했던 죄보다 훨씬 더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대체 뭐 어떤 죄를 예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나중에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훨씬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아프게 살건 건강하게 살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는 게 아닌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수 있게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이 사람처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함부로 대하거나 예수님 누군지 모르거나 내 고집을 부리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렇게 살아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무엇이냐? 애당초 처음에 죄를 범하고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죄를 범하러 가고 다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바로 죄예요. 주님께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럴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병을 고쳐주면 곧장 예수님 팔아먹으러 갈 거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이냐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배은망덕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값없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시에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육신의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를 받을 때에는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님 향해 옳게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믿음 없이 받는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구원까지, 영원한 기쁨까지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 안타까운 점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권하신 거예요. 네가 육체가 질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져라. 더 죄짓는 삶을 살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팽개쳐버리고 가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푸셨을까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채워주셨을까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 짓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을 배척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제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죄와 담쌓고,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 없이 믿음 없이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믿음이 없음에도 참으로 풍성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반복해하거나 혹은 여전히 믿음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받는 그런 헛된 꿈들을 꾸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미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온전히 붙드는 우리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왔던 38년 된 병자와처럼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그리고 전혀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다 올곧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로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